VOA 세계 뉴스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어제 발생한 초대형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적어도 100명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 적십자사는 오늘 성명에서 전날 사고로 적어도 100명이 숨졌으며 폭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적십자사는 또 지역 병원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시체 안치소와 관련해 보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사고 직후 베이루트에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산 디압 레바논 총리는 이번 폭발에 책임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현장의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으며 폭발 후 잔해와 연기 등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레바논 당국은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지난 2014년부터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해외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명령했다면서 미국이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의 자유로운 사고를 용납하지 않으며 점점 더 중국 국경 밖으로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자유 국가들은 중국의 전제주의적 통치로부터 이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중국 외부 지역에 있는 민주화 지지자들을 기소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언론은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망명 중인 민주화 운동가 6명의 체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중 한 명인 미국 시민권자 세뮤얼 추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발표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최근 홍콩을 탈출해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슨 로 씨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추이 텐카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는 모든 법 집행 조치는 법에 따라 취해진다면서 누구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하며 그들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어제 내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 지구권 다격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4일 0시 21분경 서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구대기권 재진입체 세 발을 장착한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트맨 3에는 탄두가 장착되지 않았으며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발사됐습니다. 재진입체는 4,000마일가량을 비행해 태평양 마셜군도의 커다란 환초까지 도달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ICBM 무기체계의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제적 현안이나 세계 정치적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1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도전합니다. 아웅산 수치 장관은 어제 11월 8일 실시되는 미얀마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고 있으며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내 의회 다수당 지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군부가 헌법에 의해 상하원 의석의 25%를 할당받는 상황에서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했습니다. 브라질 정부 장관 3분의 1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교육부 장관, 에너지 장관 등 8명의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이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도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앞서 보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초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고 회복됐으며 브라질 국민에게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국내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브라질은 누적 환자와 사망자 수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으며 매일 5만 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오늘 오전 현재 총 280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7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477만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1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 상정된 20여 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들이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장기 계류돼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중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불법 해상 환적과 노동자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보리 이사국들이 보고서 공개를 승인할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몇몇 나라들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일부 언론들이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도한 핵심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 중 한 개 나라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능력과 설비를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폐쇄를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원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장 터널 입구만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괄적인 폐기가 이뤄진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3개월이면 핵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해상 수출을 통한 석탄 거래가 올해 1월에서 3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됐지만 이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서 파견된 운동선수와 의료진, 공장과 식당, 건설 노동자들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안보리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정 국가가 반대하면 일반 공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간 보고서에 대해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 자국이 연루된 제재 위반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며 수정된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018년 중간 보고서는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요 임무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지적한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이미 적어도 201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US officials including several four-star commanders have publicly stated their assessment.
따라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된 건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미 판단하고 있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탄두를 큰 규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더 작은 스커드 미사일이나 로동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2014년부터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Also since 2014, the US and its allies have assessed that the
브루스 베톨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보도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로동미사일이나 화성 14호, 화성 15호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핵무기 탄두를 개발했다는 미국의 평가에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백토얼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과 같은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맨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탄두 소형화 기술 획득에는 외부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러시아 과학자들 그리고 아마도 파키스탄이나 중국 같은 다른 곳의 과학자들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 같은 지원이 이미 2011년과 2012년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세 번째 핵실험 이후 어느 정도 소형화를 달성한 북한이 2017년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갔다는 겁니다. 특히 2017년 9월 여섯 번째 핵실험 당시 핵 출력을 봤을 때 수소폭탄 종류의 핵 유감 용소가 있는 소형화 무기를 사용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certainly did six tests through 2017, and the weapon that they tested in September of 2017.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3년 전 이미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소형화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완성과 직결되는 전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으로 ICBM을 발사하려면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고도의 속도로 재진입해야 하는데 그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란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소형화 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정확도, 즉 표적 타격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이 재진입 기술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마찰열로 불이 붙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일각에서 이를 바탕으로 재진입 실패를 주장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으로 평가했다는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재 이행에 대한 수준 높은 보고서를 제공해 온 것을 주목한다며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보고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전날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패널의 잠정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제재로 전면 금지된 석탄 수출을 올해 3월 이후 선박을 통한 해상 환적 수법으로 재개해 위법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훨씬 넘는 정제유를 밀수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복수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our preferred method is whatever tool that works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 in North Korea and the region around.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아스펜 연구소가 주관한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앞으로 북핵 협상 전망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 주변 지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어떤 수단도 선호한다며 미국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아주 명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매일 논의되는 문제이며 미국이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아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배럴로 돼 있는 정제유 대북 반입량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아 관련 대북결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정제유 반입량 보고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3일 배럴 단위로 보고해야 하는 대북 정제유 반입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정제유 반입량 환산의 중요성을 묻는 VOA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안보리로부터 언제 누가 대북 정제유 반입량 한도를 초과했는지 결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유엔 사무국이 그 같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을 위해 톤 단위로 정제유 대북 공급량을 표기하는 국가들의 보고량을 배럴로 환산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제유 대북 반입량 보고 단위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 10월부터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톤으로만 보고하고 있고 따라서 배럴 기준 정제유 반입량은 미확정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부 국가가 정제유 대북 반입량을 배럴로 환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의 과거 발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앞서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달 30일 안보리 순회 의장국 결과 보고 화상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배럴로 보고하는 것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most important are China and Russia, and they have been delivering. And...
호이스겐 대사는 우주선도 발사하는 두 국가가 톤을 배럴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3개 국가가 지난달 24일 북한이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공동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 56차례의 불법 유조선 운송을 통해 약 160만 배럴에 이르는 정제유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반입했다고 밝히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의 남은 기간 동안의 정제유 판매 공급 이전을 중단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관은 북한에서 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의 탄두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관은 4일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we have a hard time determining what's on every warhead, we've got to treat every missile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as the highest consequence threat.
카블러 사령관은 이날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움에서 최근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어떤 종류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고의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것이 군을 준비시키고 미사일 방어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을 추가 사례로 소개하며 북한이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사일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북한의 이런 능력이 영내 미군 병력과 동맹을 위협하며 최근 몇 년간 이뤄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은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처드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만으로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공격 역량 통합 추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must be able to integrate our offense and defense capabilities to fully realize a comprehensive view of any sensor best shooter.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가 적의 미사일 A를 격추시킬 수 있지만 적 미사일 C는 반드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C 미사일의 선제 기습 타격 작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모든 센서와 요격 체계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격과 방어 능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일컫는 전략 핵무기 3축의 현대화와 군 준비태세와 더불어 미사일 방어와 공격의 통합 세 가지 요소가 적들의 공격 결정 셈법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블러 사령관은 우주군과의 통합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술적 정보 표적화합 교점 프로그램 타이탄의 연동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The integration of Titan then into our capabilities is going to be critical.
카블러 사령관은 타이탄의 통합은 전술 차원에서도 위협의 원점 표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이 2022 회계 연도에 첫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인 타이탄은 공중, 지상, 우주에 배치한 각각의 감지 체계를 연동해 유격기에 실시간 공유한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타이탄은 현재 육군이 추진 중인 장거리 고정밀 타격 능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특히 중국의 반접근 반거부 전략 A2AD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심이 된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구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주한 미군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the administration's done about as well as you can on North Korea. I mean, I certainly tried. Everybody's tried with the North Koreans.
라이스 전 장관은 4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최대한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첫 대화 제의를 한 것도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더 다자적인 해법을 구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라이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an still be at the center, but you really do need a coordinated policy between first and foremost South Korea, which has.
라이스 전 장관은 다자적 접근법과 관련해 미국이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북핵 문제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한국과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조차도 북한의 핵 무장은 원치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6자회담을 열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이 서로를 이간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아스펜 안보포럼 별도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군과 관련해 주둔국들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So if he doesn't get satisfaction from South Korea, from Japan, from others, on this question of the sharing of the cost.
볼튼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부터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다시 만나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고 핵 문제 해법을 찾았다며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 이란 등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미국 의회에 상정된 20여 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장기 계류돼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적절한 의결 시기를 넘겨 통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22건입니다.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상하원 동반 같이 갑시다 법안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상하원 동반 결의안, 대북 인도 지원 강화를 위한 상하원 동반 법안과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 등입니다. 이 중 올 상반기에 상정된 안건은 11건입니다. 미 의회가 8월 장기 여름 휴회를 앞둔 가운데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수개월 넘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에 쏠린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문제가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린 탓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의결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기 추모 결의안에 대한 지난 6월 상원 의결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한국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상하원 동반 결의안은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은 6월 25일을 전후한 시기에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통과 여부를 따지는 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큰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이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의 아미베라 위원장과 테드 유호 공화당 간사가 지난 6월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 나서 이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의안은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배경을 묻는 VOA의 질문에 4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 국면에 발의돼 관심을 끌었던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35개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시의적절한 의결을 강조하며 국내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책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5월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 보냈지만 법안 포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원 법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앤디 레빈 의원실은 법안 의결에 진전이 없는 배경을 묻는 VOA의 질문에 4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당시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 국제 대응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지만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레빈 하원 의원 단 두 명이 발의한 데다가 제재 규정 수정을 통한 대북 인도 지원 강화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상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지난 3월 하원의 유사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신속한 처리가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의회가 돌연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은 당시 VOA에 코로나 국면이 잠잠해져야 법안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엔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한반도 관련 법안도 한 건에 불과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며 발의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탈퇴 제약 법안입니다. 이마저도 상원 국방수권 법안엔 포함되지 않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상하원 조정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전년도 국방수권 법안 발언 당시 상하원에서 모두 이른바 원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포함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밖에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이 지난해 초 대표 발의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은 현재 총 46명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약 1년 반 동안 소감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나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한 배경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4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하원의 이번 주 심의안건에 포함된 한반도 법안호 등 결의안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부터 한 달간의 8월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섯 번째 코로나 경기부양책 법안에 관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휴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의 8월 휴회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경기부양책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상원도 휴회를 잠정 연기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경미한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로부터 회복해 이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반갑게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두 차례 받았고 일주일 이상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택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감염 시기와 경로는 밝히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KT 밀러 대변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피해를 속출시키고 있는 장맛비가 북한 곡창지대인 평안도와 황해도에 집중되면서 북한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규모 홍수가 현실화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겹쳐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와 유사한 식량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기상수문국의 통보를 인용해 6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큰 비가 내린다며 특히 5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에는 특급 경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6일에서 7일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형성하는 대동강과 예성강, 청천강 유역에 홍수주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동강은 북한 수도 평양을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드는 강이며 예성강은 북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남도의 주요 물길이고 청천강은 평안북도를 지나 황해로 흐릅니다. 이들 강이 흐르는 평안도와 황해도는 쌀과 옥수수, 콩 등 북한 주요 농작물 전체 생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장마폭우로 인해 이들 강이 범람 위기에 놓임에 따라 북한 당국이 수해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5일 기상수문국 통보에 의하면 5일에서 6일까지 대동강 유역에 평균 150mm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며 6일 저녁 대동강 다리 지점 수위는 경고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예성강 유역에서도 평균 150mm에서 250mm의 많은 비가 내려 연백호의 유입량과 방출량이 하루 안전통과 흐름량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내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지금이 벼의 이삭이 만들어지는 유수 형성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홍수로 벼가 물에 잠기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이 한 사흘 잠기면은 거의 그 예상되는 그 생산량의 30 내지 40% 정도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은 자갈이나 모래가 논을 완전히 덮쳐가지고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면 그건 100% 피해고.
한국기상청은 한반도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게 진행돼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벼 이상의 여문은 출수기에 접어드는 이달 중순까지 장마가 지속되면 피해 경작지 면적이 커지면서 햇볕 부족에 따른 생육 부진과 세균 또는 해충 피해가 겹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홍수에 취약한 것은 산림 남벌과 낙후된 배수시설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가중되는 이유는 산림 황폐화로 흙탕물이 경작지에 떠내려오기 때문이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산림 황폐화 수준은 더 악화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고난의 행군 전이어서 나무가 산에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난 들어와서 힘들게 되면서 먹을 거 없으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벽겨 먹고 나무 찍어다가 팔고 불 떼고 뭐 하고 하면서 산 또 불 넣고 농사 짓고 해서 황폐화 수준은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이제 한 10일 정도 그렇게 비가 더 많이 오고 한 500 정도 오면 되게 힘들어지겠는데요.
조 소장은 또 북한은 관계 체계에 비해 배수 체계가 더 열악하다며 이는 양수기 부족과 전력난, 배수로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소장은 특히 주민들이 자체적인 식량 해결 차원에서 북한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빈 짜투리 땅에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경작지들이 홍수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뭐 한 30, 40%가 그런 이제 부대기 농사라고 해서 이제 자체로 강하천돌, 침수지 이런 낮은 지역에다가 심어서 먹는데 이 안에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죠.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해마다 100만 톤 안팎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치면서 식량 생산에 예년보다 더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칫 고난의 행군기와 같은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뭄으로 올 봄에 농사에 애를 먹었고요. 그다음에 북중 접경지역 차단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료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도시에 있는 학생 사무원들의 농촌 지원이 파종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을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거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해까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올 가을은 최악의 식량난, 이제 고난 행군기에 버금가는 식량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요.
수입이나 밀 교역을 통한 식량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 올 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 규모는 총 108,5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5% 수준에 그쳤습니다. 장마당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식량 가격은 안정돼 있지만 이는 공급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라는 겹 악재로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에 이어 북한의 3대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과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 6일 아침까지 평안 남북도와 황해 남북도, 개성시와 강원도 지역에 호우 특급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엄청난 폭우와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 일부 내륙 지역에도 5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초당 1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은 연일 조선중앙TV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기상 소식을 전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탄광부터 건설 현장, 항구 일대까지 부문별 대비책을 강조하고 주거지에는 물이 차지 않도록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라는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식량 생산을 좌우하는 농경지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농경지 458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통상 매년 100만 톤이 넘습니다. 지난달 미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올 가을 도정 후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그칠 것이라며 26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린다 루이스 미국 친우봉사회 북한사업단 대표는 4일 VOA에 북한이 한꺼번에 직면한 여러 사안들이 주민들의 식량 안보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농장 경영 체제 개혁 시스템으로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농업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루이스 대표는 특히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발생하는 홍수는 식량 생산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와 대북 제재가 상존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의 식량 안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북한 당국이 홍수 상황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데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신중한 접근은 주민들에게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중국에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내 공공 배급제가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식량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춘궁기인 만큼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는 내년 북한 식량 상황을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으로 지금까지 반년 넘게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도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9,680만 2천 달러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1월과 2월 사이 중국과 무역액 감소폭이 북한보다 큰 나라는 40개 정도였는데 3월과 4월에는 각각 12개와 9개로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서서히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는 반면 북한은 중국 지역에서 다시 전염병이 퍼지면서 국경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북한을 찾던 120만 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 사업을 통해 최대 3억 6천만 달러를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폐쇄로 의약품과 농자재 등 지원 물자의 북한 반입도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모내기 시기에 필요한 농자재를 북한에 전달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올 가을 수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단순한 재료라도 농장 내 농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브래들리 웹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 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 경제는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경제가 더 생산적이고 자립적이어야 하고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기존의 문제에 새롭게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는 북한에 이미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라 무연탄과 의류, 수산물 등 주요 생산품의 수출이 막히고 유류 등의 수입도 제한되면서 경제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현금 수입원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9만여 명이 송환되면서 연 3억 달러 규모의 임금 수입원도 막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한 대북 제재 와중에 연초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수그러들기도 전에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 북한이 삼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연초 전망 3.7%보다 10%포인트 내려간 수치로 23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된 이듬해인 2017년 북한 경제는 -3.5%, 2018년에는 -4.1% 성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북한이 일부 지역에 폭우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여름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극 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북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3일 폭우 특급 경보를 발령했죠.
네,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남북한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를부터 북한 전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저기압골과 합류하면서 더욱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북한이 3일 대응 조치를 격상했습니다. 리영남 기상수문국 부대장이 3일 조선중앙TV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 3일 밤부터 6일까지 양강도, 함경북도,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와 이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는 이 폭우를 동반한 500mm 이상이 이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500mm 이상의 폭우는 물폭탄으로 볼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장마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 태풍 하구핏까지 북상하면서 장맛비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수증기를 대기 중에 풀어놓으면서 비구름이 더욱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봤죠.
네, 한국에서는 장마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년 평균치인 32일을 이미 훌쩍 넘어섰지만 일주일 후에나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열흘 전 부산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우를 내린 장마전선이 중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1일부터 3일 사이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하고 3,600여 헥타르의 농경지와 600여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올해 비 피해가 큽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5월 말부터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택 25만여 채가 파손됐고 1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일본에서는 7월 초 규슈 지방에 한 달치 강수량이 하루에 내리는 등 폭우가 이어져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것은 같은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유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북극의 더운 공기에 밀린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내려왔고 따뜻하고 습한 북태서양 고기압은 찬 공기에 막혀서 북상하지 못하면서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에 집중호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상재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기상청과 환경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서 한반도의 단기 온난화에 따라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등 고온 관련 극한지수는 증가하고 강수량의 변동성 증가로 호우와 같은 극한 강수현상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비 피해가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태풍 링링 피해가 컸고요. 2016년 태풍 라얀록의 피해도 컸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사나 인폼이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위험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위험지수는 조사 대상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장마는 특히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북한 매체들도 연일 수해 대비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댐과 제방 등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은 집 안팎의 축대에 받침대를 대줘서 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집 벽과 지붕의 틈새 등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서 보수해야 하고요. 또 하수구와 배수구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강한 바람에 대비해서 벌어진 창문 틈새도 미리 막아두면 좋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농경지에서 물을 빼는 배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벼가 물에 잠길 경우 논에 물이 빠지면 빨리 벼포기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일주일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벼뿌리가 썩기 때문인데요. 일단 물에 잠겼던 농작물에는 반드시 농약을 뿌려줘서 병충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 밖에 흙이 쓸려갈 우려가 있는 과수원은 풀이나 볕짚 등을 덮어주고 축사는 사료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에 예상되는 집중호우 관련 정보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럽 프로축구리그에서 오스트리아 구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북한 축구선수 박광용이 팀을 떠난다고 소속팀인 SKN 장크트펠텐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SKN 장크트펠텐은 3일 보도자료에서 박광용이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만료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은 오스트리아 당국이 박광용의 노동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속팀 관계자는 지난 4월 BOA에 박광용이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공식 노동허가를 받았다며 소속팀과의 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앞서 3월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박광용도 북한 노동자에 속하며 그의 활동이 노동자 송환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당국은 박광용의 저주와 박광용의 거주와 노동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송환 결정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1992년생인 박광용은 2011년부터 유럽에서 활동했으며 현 소속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가 프랭크 울프 국제종교자유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종교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20일 윌버포스는 4일 프랭크 울프 국제종교자유상의 올해 수상자로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8년 제정된 이 상은 종교와 신념, 양심의 자유 추구에 대한 탄압에 맞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탁월한 지도자에게 수여됩니다. 20일 윌버포스는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브라운백 대사가 그동안 전 세계의 종교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해 초당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6년 동안 하원과 상원의원으로 일하며 국제종교자유 옹호에 앞장섰고 미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자유 증진의 법적 토대를 수립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 제정의 주요 입안자로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브라운백 대사가 북한과 중국, 이집트 등 많은 나라들의 종교자유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미 캔자스주의 연방하원과 상원의원, 주지사 등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대사로 임명됐습니다. 특히 상원의원 시절 북한인권법의 모태인 북한자유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의회로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또 대사로 재직하면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탈북민이 이 행사에 초청돼 북한의 종교탄압 실태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일 윌버포스의 랜들 에베렛 대표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브라운백 대사에게 종교의 자유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렛 대표는 많은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정치적, 정파적 쟁점으로 만들려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권리라며 브라운백 대사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대사 임무 등을 수행하며 이를 직접 증명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상의 영감을 준 프랭크 울프 전 하원 의원도 과거 의회에서 브라운백 대사와 인권과 종교자유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을 전하며 브라운백 대사의 수상이 자신에게 아주 큰 의미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울프 전 하원 의원은 1982년부터 2015년까지 17선을 지낸 공화당 출신의 원로 정치인으로 의회에서 국제적 인권 현안을 다루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에 참여하고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입니다. 2016년 미 상원과 하원은 전 세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프랭크 울프 국제 종교자유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프랭크 울프 국제 종교자유상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보코하람의 폭력 아래서도 어린이 교육에 앞장선 나이지리아의 벤자민 성공회 대주교와 그의 아내 글로리아 크와시 박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는 9월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8월 5일 19세기 노동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앵겔스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0년 독일의 라인주에서 부유한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앵겔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앵겔스는 평론이나 시 등을 신문에 발표했으며 지배 계급을 비판하는 글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사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물건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더 커져만 갔고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앵겔스는 1844년 역시 독일의 사회주의자이며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앵겔스와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을 위한 강령인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앵겔스는 마르크스가 죽은 후에도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하고 국제노동운동에 힘쓰다가 1895년 8월 5일 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62년 8월 5일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2부의 모든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자살로 보여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마릴린 먼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인 마틴 에드워드 모텐스는 먼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먼로는 보육원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먼로는 16살 때 제임스 도허티와 결혼하지만 이혼했고 이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 또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을 통해 연기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후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주연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왕자와 쇼걸,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돌아오지 않는 강 등을 포함한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지만 1962년 8월 5일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3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